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그렇죠. 까만 바탕에 하얀 선이 딱 선명하게 나오죠.
맞아요. 의사가 그 사진을 보고 여기 부러졌네요 하면 진단이 끝납니다. 사실 우리가 수학이나 공학, 심지어 의학에 기대하는 건 바로 이런 명확한 정밀성이거든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가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세금이라는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게 문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16년 7월 18일자로 공개한 최신 미국 세법 종합 가이드 2026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출퇴근길이나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그 고지서에 찍힌 세금 숫자가 단순한 수학 공식의 결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 수입에다가 정해진 퍼센트를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 하지만 이 문건을 뜯어보면 세법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운영체제, 즉 OS에 가깝습니다. 세법이 단순한 세율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진짜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 보면 막 수많은 얄팍한 절세 팁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자산을 진짜로 지키려면 이 운용체제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떤 논리로 코드가 작성되었는지 본질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네, 당장 내야 할 세금 계산법을 외우는 것보다 그 룰북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료 1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세권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아주 복잡하게 찢어져 있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헌법 제16조를 근거로 소득세를 걷어가고요. 주정부는 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헌법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거기다 카운티나 시 단위로 내려가면 집주인들을 괴롭히는 재산세까지 등장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의 나라 안에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덫을 만들어둔 건가요?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태생적 한계이자 권력 분산의 특징이거든요.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각 주정부에 막강한 조세권을 부여한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진짜 헷갈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은 연방과 주정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나요?
바로 연방세법 내에서의 권위계층을 헷갈릴 때 큰일이 납니다. 수많은 세무정보들이 돌아다니지만 그게 다 똑같은 법정 무게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 자료 읽으면서 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룰북 안에도 피라미드 같은 권력의 서열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맨 꼭대기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의회가 만든 내곡세법, 즉 타이틀 26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재무부 규정과 IRS 공식 지침이 차례로 내려오고요. 맨 밑바닥에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IRS 간행물이나 세금 신고 양식들이 놓여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가 함정입니다. 솔직히 일반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법전 안 찾아보거든요.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나오는 국세청 홈페이지 FAQ나 간행물 보고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죠.
그렇죠. 저만 해도 맨날 그것만 보거든요. 가장 읽기 편하고 친절하게 쓰여 있으니까요.
문제는 법적 분쟁이 생겨서 조세법원에 갔을 때 벌어집니다. 납세자가 판사 앞에서 억울하다고 토로를 하는 거죠.
억울하다고요? 어떻게 항변하는데요?
아니, IRS 홈페이지 간행물에 분명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라고 말을 해봤자 판사는 그 주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세청에 직접 만든 공식 문서잖아요. 근데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와, 이거 진짜 비유하자면 헌법과 타이틀 26이 미슐랭 쓰리스타 셰프가 쓴 공식 레시피 원본인 거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IRS 간행물은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오븐 요리 튜토리얼 같은 거고요. 튜토리얼 보고 요리하다 망쳐서 따지러 갔더니 난 법률 원문대로 하라고 법에 명시했다 하면서 빠져나가는 꼴 아닙니까? 그럼 대체 그 간행물들은 왜 만들어두는 건가요?
철저히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서죠. 법률 원문은 너무 방대하고 일반인이 읽기엔 난해하니까요.
와, 편하게 보라고 만들어놓고 법적 책임은 안 진다니. 진짜 무서운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자신이 의존하는 정보의 법적 구속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원문인 타이틀 26과 유효한 재무부 규정만이 진짜 구속력을 갖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문건도 첫 장부터 그 정보의 층위 파악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군요. 규칙의 서열을 모르면 시작부터 낭패를 본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셰프들이 만든 규칙이 내 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서는 개인소득세 계산 구조를 거대한 깔때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총소득이라는 아주 넓은 입구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소득 조정을 거쳐서 AGI, 즉 조정 총소득이 되고요.
그렇죠. 거기서 공제를 또 빼서 과세소득이라는 아주 좁은 출구로 빠져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최근 통과된 OBBBA 법안에 따른 2026년 기준 핵심 수치들이었어요. 싱글 납세자 기준 표준 공제가 $16,100고 항목별 공제 중 솔트 공제 상한이 $40,000로 설정됐잖아요.
네. 법안 통과 이후에 공제 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죠? 세율 곱할 때 실수하는 건가요?
맞아요. 소득 깔때기를 통과한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할 때 흔히 내가 어느 세율 구간에 속하느냐 그것만 따진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저도 찔리네요. 자료에 나온 가상 사례 A를 보면 총소득 $152,000인 직장인이 이것저것 공제하고 과세소득 $126,500가 되잖아요.
네. 표를 보면 그 금액이 24% 세율 구간에 턱걸이로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 망했다. 내 세금은 $126,000의 24%구나 하면서 덜컥 겁부터 먹기 딱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한계 세율과 유효 세율을 혼동해서 생기는 아주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미국 세법은 누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 소득 전체에 무식하게 24%를 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진 구조라면 소득을 구간별로 나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소득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12,400까지는 10%라는 작은 바구니에 담기고요.
그럼 그 다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54,000까지는 12% 바구니에, 그리고 $105,700까지는 22% 바구니에 차례대로 담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24%는 오직 그 마지막 구간의 한선을 초과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각 바구니에서 계산된 총 세액을 당신의 전체 소득으로 나눈 비율, 그게 진짜 당신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금, 즉 유효 세율인 거죠.
바구니에 물을 차례대로 채우고 넘치는 부분만 다음 바구니에 세율을 적용받는 거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 진짜 통째로 24% 내는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셔서 미리 절망하시죠.
그런데 이 소득 깔때기 구조를 읽다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내 최종 세금 액수보다 AGI, 그러니까 조정 총소득이라는 단어가 거의 강박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회계사들이나 세무기사들도 그 AGI 숫자에 엄청나게 집착하죠.
도대체 이 AGI가 뭐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겁니까? 최종 세금 액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AGI가 이 복잡한 세법 생태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준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지기요? 무슨 문을 지키는데요?
당신이 아무리 의료비를 많이 지출해서 공제를 받고 싶어도, 혹은 최대 $2,200에 달하는 자녀세액 공제를 온전히 받고 싶어도 AGI 수치가 일정 기준선을 넘어가면 이 문지기가 가차없이 혜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와, 진짜 무서운 문지기네요. 그럼 다른 세금 혜택도 다 막히는 건가요?
네. 심지어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3.8%의 순투자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이 AGI 수치거든요.
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AGI가 제가 VIP 혜택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클럽키드 같은 거네요. 높으면 입장 자체가 거부당하는 거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몽땅이로 버리게 되는 기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 즉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잣대잖아요.
네,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자료 3장의 자본시장과 스타트업 파트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룰북이 등장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국세청이 땀 흘려 번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투자 수익을 훨씬 더 관대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 자산의 이동과 투자를 장려해야 하니까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장기자본 이득의 취급을 한번 비교해보죠.
세금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엄청나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생긴 장기자본 이득에는 2020년 기준 납세자 소득 구간에 따라 0%, 15%, 20%라는 파격적인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와, 0%요? 근로소득 최고 세율이 37%인 거에 비하면 이거 진짜 엄청난 특혜네요.
맞아요. 혜택이 엄청나죠.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이 촘촘하게 파놓은 함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 함정 저 알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연말에 세금 줄이려고 자주 쓰는 꼼수인 워시세일, 즉 가장매매 규칙 같은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함정 중 하나죠.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쏠쏠하게 세금 깎아놓고 30일 이내에 똑같은 주식을 슬그머니 다시 사들이면 국세청이 꼼수 부리지 마 하면서 손실 처리를 전면 취소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규칙을 모른 채 단기 트레이딩만 하다가는 연말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시장의 룰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적용되는 곳은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패스스루 법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보통 C-코퍼레이션, 즉 일반 법인을 세우면 법인 단계에서 21%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주가 배당받을 때 개인 소득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걸 이중과세의 저주라고 부르잖아요. 반면에 LLC는 법인 단계 세금 없이 소득이 바로 개인에게 넘어가서 세금을 한 번만 낸다고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금 덜 내는 LLC를 선택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스타트업들이 굳이 이중과세 불이익을 감수하고 C-코퍼레이션으로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국세법 제1202조라는 것 때문이죠. 의회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대기업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돈을 쌓아두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 자본이 네. 고여있는 걸 막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으로 자본이 과감하게 흘러가도록 엄청난 당근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적격 소규모 기업 주식, 즉 QSBS 1202조 혜택입니다.
그 혜택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요?
요건을 갖춘 C-코퍼레이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향후 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에 대해 연방세금을 100% 면제해줍니다.
잠깐만요. 100% 비과세요? 회사가 유니콘이 돼서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어도 연방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예 없죠.
아, 그 정도면 당장의 이중과세 저주쯤은 기꺼이 감수할 만하네요. 자본을 혁신으로 유도하는 설계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방어막인 83 비선거라는 개념은 솔직히 읽으면서 약간 갸우뚱했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셨나요?
창업자가 회사를 막 세워서 아직 가치도 없는 주식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나 이 주식 가치 기준으로 지금 당장 세금 낼게 라고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라는데 아니 가치도 제로에 가까운 주식에 왜 굳이 세금을 내겠다고 먼저 손을 드는 건가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스타트업 주식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창업자나 초기 직원이 주식을 받을 때는 보통 베스팅, 즉 3, 4년에 걸쳐 조금씩 온전한 권리를 얻게 되는 조건을 걸거든요.
아하, 주식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군요.
네, 만약 이 83 비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주식관리가 확정될 때마다 그 시점에 높아진 주식가치만큼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헐, 그럼 만약 4년 뒤에 회사가 대박이 나서 주식가치가 100배 올랐다면요?
그럼 현금은 한 푼도 못 쥐었는데 서류상 이익 때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고 개인 파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로또 당첨되기도 전에 로또 용지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매겨달라고 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미리 낸 푼돈 세금은 날리는 거지만 만약 유니콘이 돼서 가치가 수백만 달러로 치솟아도 추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방어 전략인 겁니다.
진짜 필수 전략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더 보니까 주식 가치를 매길 때 409A 평가 없이 창업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면 대참사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409A는 또 뭡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창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1센트로 후려쳐서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고 볼 수 없으니까요. 명백한 세금 회피 꼼수잖아요.
아, 지들끼리 100원짜리라고 합의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외부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이 회사의 진짜 주식가치는 이 정도다라고 공정하게 매기도록 법으로 강조했는데 그 규정이 바로 409의 평가입니다.
만약 그 귀찮은 평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대로 낮은 가격의 옵션을 줬다가는 혜택을 받은 임직원에게 즉시 소득이 잡히고 추가로 무려 20%의 페널티 세금까지 부과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와, 룰을 모르면 회사 키우려다 세금으로 뼈도 못 추리겠네요. 자, 이제 당신이 델라웨어에 성공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이런 세무 방어막도 완벽하게 쳤다고 가정해봅시다. 흔히 실리콘밸리에선 델라웨어에 회사를 세우면 세금이 없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미신이죠.
하지만 자료사장을 읽어보면 그 미신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험한 환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델라웨어가 마법의 섬이 아니라면서요.
델라웨어는 법인법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절차가 간편할 뿐이지 절대 세금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 D를 보죠. 델라웨어에 C코퍼레이션을 세웠더라도 실제 창업자가 테네시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네시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테네시주 정부는 영업행위가 자기들 구역에서 일어났으므로 당당하게 과세권, 즉 넥서스를 주장합니다. 결국 테네시의 프랜차이즈 세금과 소비세를 모두 내야 하는 거죠.
결국 델라웨어 설립이라는 껍데기만으로는 타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거네요. 여기서 제가 자료 읽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 정부가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아, 그 부분 많이들 오해하시죠?
사람들이 주세금 피하려고 소득세 없는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집 구해놓고 184일 동안 머무르면 법정 거주자로 인정받아서 세금 피할 수 있다고 꼼수 부리잖아요. 주 정부들이 이걸 뻔히 알 텐데 가만히 놔둡니까?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영구적 본거지를 뜻하는 도미실의 개념은 183일이라는 단순 체류 일수보다 훨씬 깊숙이 파고듭니다. 특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세율 높은 주들은 감사가 아주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하다고요? 그냥 면허증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림없습니다. 감사관들은 당신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기지국 핀기록, 단골 치과 진료 기록까지 다 뒤집니다. 심지어 당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주에 동물병원에 백신 맞으러 갔는지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진짜 생활 근거지가 어딘지 증명해냅니다.
강아지 병원 기록까지 뒤져본다니 진짜 수사기관 수준이네요. 그런데 더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원격 근무의 함정이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는 이제 일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도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죠.
테네시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법인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원격 직원을 단 한 명 고용했다고 치자고요. 직원이 그냥 자기 집 거실에서 노트북 켜고 조용히 일하는 것뿐인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갑자기 최소 $800 프랜차이즈 세금 내놓으라, 우리 규제 지켜라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기분이겠죠.
아니, 대체 무슨 권리로 타주 기업의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까? 너무 억지 아닙니까?
납세세 입자위선이 엎친 천 엉민이겠지만 주정부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소득세라는 거대한 수원지가 있지만 주정부들은 도로 깔고 학교 지을 돈을 각자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거든요.
아, 자기들 세수 확보가 너무 절박해서 그렇군요.
게다가 대법원의 웨이페어 판결 이후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정부들은 물리적인 사무실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아 일정 매출을 넘기면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합법적 무기를 얻었거든요. 직원 한 명이 거주한다는 것도 그 주의 인프라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명백한 연결고리로 간주되는 겁니다.
주정부들 입장에서는 세수를 뺏고 빼앗기는 피 튀기는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군요. 이렇게 수많은 룰을 이용해 내 자산을 방어하려다 보면 오늘 방송을 듣는 당신도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어디까지가 스마트하고 합법적인 절세이고 대체 어디서부터가 감옥에 가야 하는 탈세인가? 이 선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실질과세 원칙을 다루는 자료 5장의 핵심입니다. 세무계획의 합법성 경계는 서류에 적힌 그럴싸한 명칭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 실질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합법적인 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부동산 교환할 때 세금 미뤄주는 1031 교환이나 앞서 극찬했던 1202조 비과세 혜택 같은 건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완벽한 합법적 절세입니다.
아, 그건 안전한 거군요. 하지만 자료에 등장하는 형식보다 실질 원칙, 그리고 내국세법 제7701호조의 경제적 실질 원칙을 보면 국세청의 태도가 완전히 무섭게 돌변합니다.
네, 국세청이 꼼수를 아주 철저하게 잡아내니까요.
명목상으로는 그럴싸하게 대출 서류 꾸몄는데 실제로는 갚을 생각도 없고 오직 세금만 피하려고 껍데기 LLC 만들어서 돈 돌리는 행위. 국세청은 이걸 위장거래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목적 없이 인위적으로 세금 손실만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는 국세청의 최우선 타겟입니다. 이게 적발되면 단순 실수를 넘어 민사상 사기로 간주돼서 75% 벌금 폭탄을 맞거나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 가이드라인 문서를 보면 그런 위험 방어하려고 변호사 고용해서 이사회록 남기고 수많은 세무 이메일 복원하라고 거듭 조언하잖아요.
네, 서류 보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죠.
그런데 솔직히 현실에선 그냥 감사 안 걸리려고 변호사들이 그럴싸하게 억지로 꾸며내는 겁쟁이 방어막 아닐까요? 국세청도 바보가 아닐 텐데 서류 예쁘게 처려놨다고 아, 합법적이군요 하고 믿어줍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단순히 껍데기 서류만 예쁘게 꾸며낸다고 감사관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서류 보관의 진짜 의미는 사후에 감사관 앞에서 꿰맞춘 변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거든요.
꿰맞춘 게 아니라는 증명이요?
당신이 투자를 집행하던 그 당시 시점에 진짜로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했고 이 거래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계열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인 겁니다.
아, 나중에 급조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짜 진지하게 결정했다는 흔적을 보여준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이 비즈니스의 진심이었다는 진정성을 국가라는 감시자에게 입증해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일상적인 기록들인 거죠.
귀찮은 영수증 보관이 결국 내 비즈니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설명?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자, 오늘 우리는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를 고치고 세법이라는 복잡한 룰북을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다뤘죠.
정보 과잉 시대에 당신의 소중한 부를 지키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운영 체계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투자와 법인의 사업을 단절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데이터 시스템으로 통합하세요.
아주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언입니다.
매월 꼼꼼하게 장부를 마감하고 자산의 원가 흐름을 추적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세무 캘린더를 당신의 스케줄러에 동기화하는 것. 이게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과 거래 하나하나가 모여 한 해의 거대한 세무 데이터를 이룹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두면 세금 시즌은 더 이상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확인하는 명확한 대시보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제공된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논의를 관통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청취자 당신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2026 미국 세법을 가만히 뜯어보면 장기 투자자나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잖아요?
반면에 30일 만에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더나 껍데기 회사에는 가차없이 무거운 페널티를 매기죠.
만약 세법이 단순한 수학적 계산법이 아니라 한 사회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도덕적 거울이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세금 계산서는 과연 어떤 가치를 장려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 배분은 그 거울에 비춰졌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배움을 향한 당신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언제나 응원합니다.